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8일 선거 유세 도중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에서 사회 통제를 담당하는 당 간부들이 참석하는 특별 강습회가 열렸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총격 사망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아베 전 일본 총리가 8일 괴한의 총에 맞아 사망했는데요. 자, 먼저 사건 개요부터 좀 윤 기자가 전해 주시죠.
예, 그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총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 일본뿐 아니라 사실 전 세계가 상당한 충격파에 휩싸였는데요. 이번 사건은 일본 현지 시간으로 8일 오전 11시 30분께 발생했습니다. 현장은 일본 서부 나라현의 나라시라는 곳이었는데요. 이 나라현 나라시는 오사카, 일본 중서부 지역이죠. 오사카에서 좀 가까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 아베 전 총리는 이 나라시의 한 그 기차역 인근에서 참의원 선거, 참의원 선거가 일본에서 이제 10일, 일요일인 10일 열리기로 돼 있는데요. 이 참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민당 후보를 위한 지원 유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유세 도중에 오전 11시 30분께 등 뒤에서 그 총격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그 총격이 몇 발이나 가해졌는지는 확인되지 아직 않고 있고요. 아베 전 총리는 쓰러진 직후에 급히 헬기편으로 인근의 대학병원으로 후송됐고요. 여기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오후 5시 조금 넘어서 사망했습니다. 이 대학병원 의료진은 아베 전 총리가 목 두 곳과 심장 그리고 가슴에 대혈관에 손상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이혈과 대량 수혈을 통해서 치료를 계속했지만 사망했다. 특히나 병원에 이송됐을 당시에 심폐정지 상태였고 따라서 살리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아베 전 총리는 올해 1954년생이니까 올해 68살이고요.
네.
이 아베 전 총리를 사망케 한 총격 용의자는 해상자위대에서 과거에 3년간 근무했던 41살 남성으로 밝혀졌는데요. 현장에서 체포된 뒤에 현재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네. 남성이 사용한 총기는 그 일반적인 총을 개조해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전직 해상자위대 출신이라는데 이 범행 동기가 밝혀졌습니까? 최 기자가 좀 이 부분 좀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신조 아베 전 일본 총리에게 이제 총을 쏴 살해한 용의자의 이름은 야마가미 데스야라는 사람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전직 해상자위대 출신입니다. 2002년부터 3년간 해상자위대에 근무하다가 그 후 그 제조업체를 다녔다고 그러고요. 올 4월에 회사에서 퇴직을 한 그런 상태였다고 그럽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야마가미는 이날 그 나라현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그 아베 전 총리에게 총을 쏴 살해하고 바로 그 경호원들에게 잡혀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NHK 방송 여기에 따르면은 현장에서 그 검은색 테이프에 감겨진 총이 그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게 그 일반적인 그런 총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총을 그 개인적으로 만들었거나 다른 사냥용 총을 개조한 게 아니냐 이런 것이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고요. 범행 동기는 아직 그 분명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일본 그 언론에 따르면 야마가미는 경찰 조사에서 아베 전 총리에게 불만이 있어서 죽이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정치 신조에 대한 원한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 마이니치 신문이 그 보도한 건데요. 그 용의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특정 종교단체 간부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간부를 노릴 생각이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아마 그 어떤 특정 종교단체와 아베 그전 총리가 무슨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해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는데 아직 분명하게 그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금 계속 그 야마가미를 그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조만간 그 경찰의 발표가 나올 것 같고요. 이어서 그 경찰이 그 야마가미의 집을 그 수색을 했다고 그러는데 집에서 폭발물 그 사제총 이런 것이 여러 것이 그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행 동기가 아직 좀 불명확하긴 한데요. 경찰이 아마 조만간 발표를 하면은 범행 동기가 좀 밝혀질 그럴 전망입니다.
네. 일본 정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고요. 뭐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충격을 금치 못하면서 각국 지도자들이 또 애도를 표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본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요. 일본의 전직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한 사실도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총기 관련 사건이 거의 없는 나라가 아닙니까? 이번 사건에 총기가 개입됐다는 것도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다. 이렇게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고요. 이번 사건에 그 직면해서 일본의 방송들은 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특보 취재로 지금 시시각각 새롭게 나오는 소식들을 전하고 있고 또 아베 총리하고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문들도 호혜를 발행해서 이 사실을 전하고 있고요. 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을 발표하면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시다 총리는 지방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총리 관저로 복귀했고요. 그 성명을 통해서 참으로 안타까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 위대한 정치인을 잃었다. 이렇게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이번 사건의 추이 그리고 또그 전직 해상 자위대 출신으로 알려진 용의자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 사건의 추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금 보고 있고요. 아베 전 총리는 잘 알려진 대로 전후 세대로서는 처음 일본 총리였고요. 또 일본의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였습니다. 일본 정치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보수 우익, 일본 내 보수 우익 세력의 구심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정치인의 사망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큰 말하자면 충격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베 전 총리의 그 인물에 대해서 책의적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8일 그 세상을 뜬 아베 전 총리는 그두 차례 총리를 지내서 총그 8년 9개월간 총리를 재임한 일본의 그 최장수 총리입니다. 지난 2006년에 52살의 나이에 전후 그 최연소 총리로 그 취임을 했지만 당시에는 여러 그 정치적 문제 또 건강 악화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1년 만에 물러났고요. 그로부터 5년 뒤죠. 그 2012년 12월에 재집권에 성공해서 2020년 9월까지 7년간 그 장수한 그런 그 정치인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베 총리는 일본의 그 보수 우파의 아주 그 구심적인 그런 정치인인데요. 재임 기간 중에 그 헌법 개정, 특히 그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려 했고, 보통 국가를 만든다 이런 그 목적 아래 헌법 개정, 개헌에 굉장히 그 집중했던 그런 총리고요. 또 하나는 그 경제에서도 그 상당한 그 변화를 많이 꾀했습니다. 앞서 그 일본이 한 20년 동안 상당한 그 불황에 시달렸는데, 아베노믹스, 이렇게 과감한 그 재정 투입, 금융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상당한 경제적 변화를 이끌어내서 어느 정도 그 인기를 모았고요. 또 하나 그 야스쿠니 신사를 그 참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일본, 중국의 반발을 샀고요. 한국과도 그 여러 가지 인연이 있는데요. 한국 그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이죠. 당시에는 그 문제가 됐던 그 위안부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그 한일 간에 합의를 했지만, 뒤어서 그 한국 문재인 정부와 이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어서 한국에 대해서 그 수출 규제, 반도체 분야에 대한 그 수출 규제를 한 그런 총리였고요. 주목할 점은 그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2020년 그 퇴임 후에도 아베가 그 집권 그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을 거느리면서 상당한 그 영향력을 그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총리로 있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제 총리가 된 것도 아베 그전 총리가 상당히 밀었다 이런 관측이 많고 상당히 그 막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던 그 우익 보수파 정치인이었는데 그 총격을 맞고 사망했다 이런 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장 12일에는 일본 참의원 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이번에 아베 총리의 사망이 그러면 이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대체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0일의 참의원 선거는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보면 집권 자민당이 과반수 의석을 안정하게 차지할 것이다라는 분석이고요. 이런 분석이 여전히 유효하고 아베 전 총리의 이번 사망과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관련이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말씀드린 대로 지배적입니다. 다만 이 아베 전 총리가 일본 내 보수 강경파의 구심점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그 사건으로 그 아베 전 총리를 지지하는 계층이 결집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민당에 좀더 유리한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사실 이 일본 선거, 자민당은 지금 참의원 선거에서도 그렇지만 상당히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의원과 중의원에서도 계속해서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면서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민당은 잠깐 동안 두 차례 권력을 넘긴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후 70여 년 넘게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해왔다. 일본 내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만들어진 그 일본의 평화 헌법 이거를 이제 개헌해서 새로운 국가 체제로 가려고 하는 걸 평생 목표로 삼아 왔다고 할수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러면 어떤 그 분위기가 개헌에 좀 힘을 싣게 될까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먼저 좀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그 현재 그 평화헌법, 이것은 그 1947년에 일본이 그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하고 만들어진 헌법인데요. 미국의 이제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일본 헌법은 그 다른 나라 헌법과 달리, 상당히 그 특이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전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 이해하고 있고요. 또 군대를 갖지 않고 또 교정권 전쟁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갖고 해서 저희가 흔히 그 평화헌법이라고 부릅니다. 또 일본 군이라고 저희가 하지 않고 자위대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제 이 같은 그 이유에서 있는 거고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그 일본은 그 평화헌법을 기조로 해서 국가 방위, 안보 문제는 사실 미일 안보 조약에 전적으로 의존해왔고 그야말로 평화헌법에 있었다, 안주해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아베 그전 총리는 그 재임 시절에 헌법 개정을 위해서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그 바꾸진 못했지만 몇 가지 그 수정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단적 자위권, 또 무기 수출 3원칙, 또 NSC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이런 그몇 가지 그 조치를 취한 게 있고요. 관련된 그 10여 개의 그 헌법을 아니 10여 개의 그 법률을 그 개정 수정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 헌법 개정을 하려면 그 의석의 한 3분의 2가 필요한데 이것을 확보 못해서 헌법은 결국 개정하지 못했는데요. 역시 중요한 것은 그 일반 국민들이 헌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그런 것인데요. 얼마 전에 그 교도 통신이 그 여론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일반 일본 국민들을 상대로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개헌에 반대한다 이런 사람들이 한 47%고 개헌에 찬성한다 이런 사람들이 한 40%니까 그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7% 차이밖에 안 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다수는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그 얘기를 해보면 일본 여론을 보면 아마 정치인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아마 그 개헌을 더 추진하자 이런 목소리가 크게 나올 것이고 아마 일본 국민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망설이거나 그럴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현재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일본의 방위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래도 뭐 그런대로 추진이 될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이 방위 예산은 사실 일본 정부가 그동안에 꾸준히 그 증액을 매년 증액을 해왔던 부분이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와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이 이제 동북아 지역의 핵심 그 지역 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방위 예산 증액 이것이 큰 변함없이 계속 추진될 것이다라는데 이론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은 실제로 중국과 최근에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잘 아시는 대로 나토 정상회의에도 일본과 한국의 말하자면 총리와 대통령이 각각 처음으로 정상회의에 참석 받아서 그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초청을 받아서 이런 상황에서 이 방위 예산을 꾸준히 증액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중국의 위협에 일본과 미국과 손을 잡고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기본 그 군사 안보 정책의 방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볼때 아베 전 총리 사망이 미국과 일본 관계, 그리고 그 외에 동북아 정세, 여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헌법 개정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뭐 두고 봐야 될 그런 문제고요. 조금 전에 얘기가 나온 이제 방위비 증강, 일본의 그 군사력 강화 이런 쪽은 상당히 그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현행 그 기시다 총리는 그 아베 전 총리의 그 어떤 뜻 이런 것을 이어받아서 헌법 개정은 좀 망설이고 있지만 방위비 개정 그 중액은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최근에 얘기한 걸 보면 일본 정부는 그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에 대비해서 여태까지는 한1% 정도만 그 방위비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토처럼 GDP 대비 2%까지 늘리겠다 이런 방침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년 지난번에 발표된 걸 보면 일본의 그 방위비를 5년 안에 두 배로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배로 늘린다면은 약 10조엔까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방위비가 사실 엄청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일본이 쓰는 방위비가 전 세계 방위비 중에서 한 9위 그 정도 되는데 만일 두 배, 그러니까 10조엔까지 늘리게 되면 전 세계 방위 예산 중에 그 3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본이 그 상당한 그야말로 재무장화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이 같은 그 방위비 증강을 그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도 도쿄에 갔을 적에 키시다 총리하고 만나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여기에 대해서 찬동 의사를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재무장화 또 방위비 증액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동아시아 구도가 지금은 그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그 주도였는데 동북아 정세가 그 일본 대 중국 구조로 바뀔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한국의 위상도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그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그 일본의 그 방위비 증액 또 보통 국가와 헌법 개정 이런 것이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한국이 아베 총리 그 기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는데, 저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실 지금 이제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직후에 이런 여러 가지, 정세라든지 동북아, 미일 관계 또는 한일 관계, 이런 거를 전망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 그럴까요? 이것은,
네.
앞서 최 기자가 설명을 해 주셨지만, 지금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후광을 얻고, 현직에 오른 그런 인물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강경 보수파인 아베 전 총리의 외교 안보 노선에 대해서도 상당히 말하자면 추종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실제로는 기시다 총리는 사실은 강경 보수파보다는 온건 중도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아베 전 총리의 말하자면 사망으로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이 이제 사라져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나름대로의 국내외 정책을 펼칠 기회가 있을 것이냐, 또 그런 용의가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좀그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
사실 한국과 일본 관계만 해도 아베 전 총리 시절에 그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이 양국의 과거사 문제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이 상당히 관계 악화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에서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섰고 또 기시다 그 총리 정부도 이제 아베 전 총리의 말하자면 강경한 그 입장, 한국에 대한 입장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걷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에서 좀더 유화적인 입장으로 나서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네.
물론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이제 그 가능성의 문은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측면 그리고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사망으로 인해서 사그러질 것을 감안하면 뭔가 긍정적인 변화의 동력은 좀더 생긴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각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후로도 뭐 많이 이제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사망한 바로 그 직후에 나온 그 국제사회의 반응 이 부분을 최 기자가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아베 전 총리가 그 사망했다, 총격을 맞았다, 이런 그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지도자들은 그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아베 총리의, 전 총리의 그 가족, 그리고 일본 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그 사건 직후에 아베 전 총리의 비극 직후에 그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이런 그 입장을 내놨고요. 한국 윤석열 대통령도 그 부인, 아키에 여사한테 조전을 보내서 일본 헌정사상 그 최장수 총리에게 총리이자 존경받는 정치가를 잃은 유가족과 일본 국민에게 애도와 그 위로의 뜻을 전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보리스 영국 총리 그리고 엠마뉴엘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트위터 등을 통해서 상당한 그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은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번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무엇일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중 경쟁이 오판이나 대결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이렇게 밝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누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사실 이번 G7 외교장관 회의는 물론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외교장관 회의도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안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파장들을 어떻게 그 참가국 외교장관들이 정리할 것인가 이런 점이 굉장히 관심사였고요. 관련해서 네. 언론들은 이번 회의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회의에서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런 그 보도들이 잇따랐죠. 그랬는데 사실 그 이 회의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 참가국 외교장관들이 어떠한 말하자면 입장 정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그 여파 그리고 그 침공 자체에 대해서 참가국들이 입장이 통일되지 못했던 것이고요.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 외교장관도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첨예하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식량 에너지 위기 상황의 해법들이 다 달랐던 것이고요.
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외교장관들이 모였지만도 공동 성명을 내지 못했고요. 이 매번 예. 그 회의에서 그 장관들이 이제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하진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는 단체 사진 촬영도 하지 못했다고 언론에 네. 전하고 있습니다.
예.
블링컨 장관은 중국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저희들이 이 방송 녹음을 하는 8일 날 녹음을 했지만요. 9일 날 만나니까 그 내용은 이제 좀 더 있어야 확인될 것이고요.
예.
이 회의와 관련해서는 앞서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던 대결이 자칫 오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미국 측은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장관이 가진 이 회담, 이 3국 외교장관 회담, 여기에서는 뭐 어떤 것들이 얘기가 됐는지 그 부분도 좀 한번 알아보죠.
네,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 외무장관이 이번 주요 20개국 G20 회의를 계기로 따로 만나서 이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는데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그리고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8일 그 현지에서 만나서 3국 그 외교 회담을 열었습니다. 주로 아마 북한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회담의 그 배경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그 열렸던 그 미국, 한국, 일본 정상회담 이어서 열린 거기 때문에 그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자 이런 것을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처음으로 그 세 장관이 그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상황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6월 5일 이후로는 미사일은 지금 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상황을 아마 어떻게 보느냐 서로들 그 의견을 그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만일 북한이 그 7차 핵실험 등 도발을 할 경우에 세 나라가 그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을 하자. 이거 기존 입장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이것은 역시 그 유엔 안보리 또 양자 차원, 독자 차원의 그 같은 그 제재를 가하자 이런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고요. 이와 동시에 북한을 그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 유연하고 열린 그 외교적 접근을 하자. 이것도 다시 한번 이미 그 합의된 내용입니다만은 이 문제도 다시 한번 그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나토 그 정상회담 때부터 논의가 됐던 건데요. 3국 간 그 안보 협력 그리고 관련된 기후 변화 공급망 이런 문제도 계속 얘기가 됐었고요. 또 하나는 그 G20 회의가 열리는 도중에 아베 그 전 총리의 그 사망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 네.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들 그 밝히고들 있습니다.
네. 이 또 관심을 끄는 그 회담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 중국 외교부 장의 그 만남인데요. 여기서는 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굉장히 관심을 모으는 사안이었죠. 왜냐하면 최근에 한국 정부가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고 하면서 중국 정부가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이제 나오는 거 보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 공개적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이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요. 이제 그 박진 장관은 중국이 그 북한의 도발 행동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 자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대화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달라 이런 그 당부를 했고요.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 이렇게 박진 장관은 왕이 부장에게 얘기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왕이 부장은요, 이 중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이 동북아 지역에서 냉전적 사고가 되살아나는 것을 막고 강대국 대결과 집단 정치를 불러오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런 그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최근에 말하자면 이제 그 가치 외교, 가치 동맹을 내세운 미국과의 긴밀한 말하자면 관계 강화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왕이 부장은 중국과 한국이 헤어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동반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국제정세와 관계없이 말하자면 우호관계를 그리고 또 협력을 이어나가자 이런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북한 내부 소식 잠깐 알아보도록 하죠.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당 간부들을 불러서 특별 강습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자,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그 강습회를 연 목적이라고 할까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이 강습회가 사실 특별한 그 행사로 그렇게 북한의 발표를 보더라도 파악되는데요. 이 관영 매체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은 이 노동당 역사상 이 특별 강습회, 이번과 같은 특별 강습회는 처음 열린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 알려지기로는 이 전국에서 주민 통제를 직접 담당하는 해당 부문의 말단 간부들까지 포함해서 수천 명이 참석한 것으로 돼 있고요. 여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당 조직이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에 절대 복종하도록 기강을 세우는 것을 당 생활 지도의 근본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번 그 특별 강습회의 목적이 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북한은 신종 코로나 사태 그리고 경제난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내부 사정이 굉장히 심각하게 어렵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사실 주민들의 말하자면 그 정권에 대한 이반이라든지 민심이 이반한다든지 이 때문에 이 그 권력기관들의 주민 통제에 문제점이 드러날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그 장악, 국정 장악이라든지 리더십에도 위기감이 생길 수 있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 이제 말단 간부들까지 그 참석하도록 하는 특별 강습회를 열어서 이 간부들의 직무 태만, 기강 해이 이런 것들을 문책하고 또 국정 운영에서의 허점을 보완하는 자리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 특별 강습회를 이런 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격 살해당한 소식,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 소식, 그리고 북한 내부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헌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